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것은 그러면 헌계명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럼 헌계명은 뭔가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헌계명이라고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당신들의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딱 꼽는 게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이 토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다섯 권의 책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또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많은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율법은 이 다섯 권,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해보면 무엇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로 구별해보면 613개의 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계명은 이런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라로 나왔으니까 명령이죠. 이것을 명제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613개로 명제를 정리했을 때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되죠. 또 성경을 막 읽다가 두 번째 찾아보면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고 그것이 두 번째 또 명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했더니 613개나 나오는 겁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세시대의 랍비, 유명한 랍비 마이모니데스라는 이 유대인 랍비가 이걸 정리해서 613개로 만들어냈어요.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는데 뭐뭐 하라는 말씀은 248개,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개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할 때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랍비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랍비신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을 말씀하실 때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해서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다니거나 손목에 차고 다니거나 뭐 집에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만 말해달라고 했는데 둘째도 말해주세요. 근데 이 둘째는 첫째와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헌율법의, 헌계명의 정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헌 것과 새 것이 있으면 헌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이제 쓰면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 새 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과는 그럼 다르겠죠. 다르지만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는, 완성되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에서 더 완성시키는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자신처럼. 사람이 자기 몸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자기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토라를 줬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세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만 주셨다면 이 계명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613개의 문장으로 명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율법이 토라 그 자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에도 창세기에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아이고 생육하지 않으면 번성하지 않으면 벌받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 토라 율법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사랑은 생명을 낳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막 이를 악물면서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처음에 창조되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생기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던 그 처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럼 앞에 나오는 세족식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족식의 이야기를 보면 뭐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신 이후에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 중에서도 이방인 종,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뭐 가난해져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다 팔고 나서 계약을 맺어서 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유대인 종에게조차 시키지 못했던 일이 발 씻는 일입니다. 이방인 종, 형제 자매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에게 시키는 일이 발 씻는 일인데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신 그 행동은 엄청난 충격적인 행동이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시면서 이 세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옛 계명과 똑같아져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가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게다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못 지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토라에 나와 있는 계명은 그나마 좀 지켜볼 만한데 뭐는 먹지 말아라, 뭐는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나마 어떻게 해볼 만한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지켜볼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자체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만날 때마다 발을 씻어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것을 해마다 세족식, 세족목요일이라고 하죠.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이 되면 이 세족식을 행하는데 기념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부터 왔던 전통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사제들이 평신도에 발을 씻어주는 의식으로 지키는 세족식은 위선이다.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23장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족식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 이것을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보통 뭐라고 명칭하냐면 그리스도 찬가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족식과 세족식 이후에 이어지는 새 계명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줄 때 이 세족식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그냥 모범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인용을 해보자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세족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본이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다. 이 예수님이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교훈이 되는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쓰여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 더 넓게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이 이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이제 주겠다.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되거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전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윤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혹시 이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제목만 봐도 벌써 내용이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나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윤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족을 통해서 세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걸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아니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인 줄 아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부터 나와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새 계명의 이야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지만 실천도 못하고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죠. 인사하는데 뭐 이게 실천하고 있는 건가 막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도 교회인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그럼 우리가 뭐가 부족할까? 아, 구제가 부족한가?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자원을 더 쓰지 못해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못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영생을 못 얻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제일 앞으로 가면 오늘 이 이야기, 세족식과 세계명을 주시는 이 이야기 맨 처음에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근데 못 사랑한다.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시작처럼 끝까지 우리의 실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가 끝까지 이루어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싶었어요. 새 계명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분명히 새 언약입니다.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너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내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십자가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십자가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것 외에는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 생활 속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분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윤리는 그래서 윤리 하나하나의 실행 지침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살아있어서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새 언약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